안녕하십니까? 수영이 너무 좋죠? 예, 우리 머리에 살구나무 꽃이 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율동도 아주 즐겁게 하시고 또 찬송도 아주 기쁘게 부르시는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머리는 백발인데 마음은 어린 소녀들처럼 너무 이렇게 보기에 좋습니다. 수행이 좀 아쉬워서 조금 더 하면 좋겠죠? 예, 아쉬운 분들은 다음 겨울 수양회 때 또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십시오. 뒤에 앉아서 우리 실버 할아버지 할머니들 율동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가 다 되셨구나.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은 늘 어린아이로 살면 좋겠죠? 제가 한 20년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금산에 집회를 한번 갔어요. 이제 금산교회 유만복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름 너무 잘 지었죠. 예, 이 유만복, 예, 만복 참 이름 누가 지은 잘 지었는데 만복보다 더 좋은 이름이 하나 또 있기는 해요. 예, 만복보다 더 좋은 게 오만복이거든요. 오씨가 만복을 지으면 복이 더 많아지는데 그 집회에 갔더니 유만복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유만복 목사님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 예쁘게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다 되지 싶은데 이름이 신영이에요. 근데 이제 서대전 구역인데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어느 날 금산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금산교회가 이제 그때 개척되고 성도도 얼마 안 되고 또 교회가 좀 어려울 때인데 이 목사님이 아유 참 그 집에 신영이 어린 딸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신영이 뭐 과자라도 하나 사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유 그러자고 초코파이를 한 통 사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신영아 목사님이 넣어주려고 초코파이 한 박스 사왔다. 이거 먹어. 그러니까 애가 막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 고맙답니다. 그리고 인사를 예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인사를 예쁘게 하는지 이뻐가지고 신영아 이거 다 먹고 나면 또 더 먹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목사님이 또 사줄게. 그러니까 얘가 고맙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초코파이를 뜯어가지고 초코파이를 하나 먹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한 5분 뒤에 얘가 종이하고 연필을 들고 목사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이거 뭐야? 목사님이 초코파이 다 먹고 또 먹고 싶으면 전화하라 그러셨잖아요. 전화번호를 적어주셔야 또 전화하지요. 아 맞아 그래 전화번호 적어줄게. 너 참 똑똑하다 야. 그 애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집으로 가셨는데 그로부터 한 보름쯤 후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저 금산교회 신영이에요. 신영아, 네가 웬일이야? 목사님이 초코파이 다 먹고 또 먹고 싶으면 전화하라 그러셨다나요? 초코파이 사주세요. 아, 맞아, 목사님 나한테 약속했지. 그래, 사줄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그걸 이제 택배로 보내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얘가 이제 초코파이만 떨어지면 전화를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 이제 보름에 전화 한 통씩 오면 뭐 그 사보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신영아, 목사님이 요즘은 돈이 좀 없어가지고 이제 계속 사보내기가 어렵거든. 그래,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보내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전화하지 마. 그랬더니 고맙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이 또 금산교회를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가다 생각하니까, 아, 참, 그 집에 신영이가 초코파이를 좋아하지. 아, 초코파이, 우리 그냥 가지 말고 또 한 통 사가야 되겠다. 그래, 초코파이를 한 박스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신영이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초코파이 사준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또 기뻐하겠어요. 목사님, 어서오세요. 신영아, 잘 있었어? 목사님 넣어주려고. 너 초코파이 좋아하지? 초코파이 또 한 박스 사왔다. 이거 먹어. 그러니까 고맙답니다. 근데 목사님은 거짓말장이. 돈이 없어가지고 초코파이 못 사준다 그러더니 또 사오셨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큰일 났네요. 다 늙었는데 머리에 살구꽃이 피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지?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비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자기 생각이 없이 어른이 그렇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예 하고 그대로 믿는 마음. 그래서 자기를 믿는 마음이 비워지고 말씀 앞에 비어진 마음. 이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오늘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어린아이가 돼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들이 없었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 예.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이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남은 여생을 보내야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아름답게 보낼 건가? 이게 중요하겠죠. 제가 어떤 식당에 한번 갔더니 식당 벽에다가 누가 낙서를 해놨어요. 그 낙서를 이래 읽어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 영감은 네 덩어리.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감은 집에 놔두면 근심 덩어리, 밖에 나가면 짐 덩어리, 며느리한테 맡겨놓으면 구박 덩어리, 혼자 놔두면 사고 덩어리.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줄을 쭉 끄어가지고 또 뭐라고 해놨냐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이래놨더라고요. 하여튼 아마 남편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한 아마 그 부인이 참 이 영감님이 어디 뭐 근심 덩어리, 사고 덩어리, 구박 덩어리, 짐 덩어리, 내 덩어리인데 이제 기뻐하라고. 영원히 살진 않으니까. 근데 아마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좀 힘들어서 그런 재밌는 이제 농담을 누가 만들어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제 트루스토리도 보고 또 우리 박희진 목사님 사셨던 간증도 듣고 쭉 들어보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전부 마음에 한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 많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도 사함 받고 마음에 한이 다 뭐가 없어지고 그 한 많은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고 많이 배워도 그게 만족이 안 되고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이제 중국에 진시황이라는 왕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중국은 아주 오래 전에 이제 삼황오제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이 실제 역사에는 확인이 안 되는데 중국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명의 왕. 이제 그때는 황이라고 불렀는데 천황, 인황, 지황이 있었대요. 그리고 오제는 다섯 명의 임금. 이제 삼황 시대가 끝나고 오제 시대가 중국 역사상 가장 살기 좋았던 태평성대였답니다. 그때를 이제 요임금, 순임금이 살았다고 요순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중국에 하나라가 있고 또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었는데 이 중국은 이 고대 왕국이 왜 망했냐면 전부 예쁜 여자들 때문에 망했어요. 여자가 얼마나 이뻤는지 제가 보니 우리 교회는 그런 이쁜 여자들이 아무도 없던데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얼굴이 너무 이쁘면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이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 하여튼 중국은요 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전부 다 보면 예쁜 여자들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해요. 그래서 나라가 기울어질 정도로 예쁜 여자들을 이제 기울 경자 나라 국자를 써가 경국지색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주나라 때에 이 주나라는 혹시 그 강태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강태공 이제 낚시꾼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 낚시꾼이 아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주나라 왕의 이제 눈에 딱 발탁이 돼가지고. 주나라를 건국하는데 주역을 맡았는데 이 주나라 말기에 이제 나라가 점점 이제 어지러워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걸 이제 춘추전국 시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막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걸 춘추전국 시대 같다 그러는데 이 춘추전국 시대에 나라가 한 140개 있었는데, 40~50개 정도 있었는데, 이걸 전부 이제 통일해가지고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시킨 왕이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은 13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가 이제 13살 때 왕이 됐으니까 뭐 어린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39살에 온 중국을 통일했어요. 여러분, 이 중국 전체를 통일했으니까 집도 좋은 집에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아방궁이라는 왕궁을 몇 년 동안 걸쳐 짓는데 굉장히 화려한 왕궁을 짓고 만리장성을 쌓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궁녀가 수만 명이었다 그래요. 뭐 중국 전체에서 이쁜 여자는 다 아내로 데려다 삼았으니까 궁녀들도 많고 근데 진시황이 모든 걸 다 얻었는데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이제 왕이니까 뭐든지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늙어가고 죽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 나도 늙고 죽을 건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좋은 세상 더 오래오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나이가 들면서 몸에 좋은 거를 막 다 가져오라고 너무 건강을 많이 챙기니까 왕 주변에 왕이요 이게 몸에 좋습니다 저게 몸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막 좋다고 건강식품, 뭐, 좋은 약 다 가져오는데, 그게 이제 검증이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진시황이 누가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수은, 이제 뭡니까? 중독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진시황한테 어떤 사람이 왕이여, 식사를 하시고 식사 후에 수은을 조그마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떠잡수면 이거보다 몸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수은 그거 위험하다고 만지지도 않는데 수은을 밥 먹고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그러니까 제 명대로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그래서 진시황이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해서 진시황의 마지막 꿈은 장생불사였어요. 안 늙고 안 죽는 이런 인생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진시황이 장생불사약을 구하려고 서불이라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장생불사하는 약을 구해오라고 3,000명의 젊은 청년, 이 남녀를 동방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서불이 3,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어디까지 왔냐? 제주도까지 왔어요. 제주도에 와가지고 이 제주도에서 안 늙고 안 죽는 영약이 없는가 물어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영지버섯을 따가지고 이게 신선들이 먹는 버섯이라는데 건강에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 영지버섯을 구해가지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진시황한테 안 돌아가고 딴 데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가 있죠. 그 서귀포라는 이름이 서불의 그 서자를 딴 거예요. 귀는 돌아갈 귀. 서불이 불사약을 구하러 왔다가 돌아간 포구. 그래서 이제 서귀포라 하는 거예요. 몰랐죠? 예. 그런데 진시황이 그렇게 이제 장생불사를 원해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온 동방으로 다 보냈는데 수은을 먹어가지고 나이 50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진시황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가지고 예? 진시황은 수은을 먹고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있는 한을 다 풀었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와가지고 말씀을 쭉 듣고 생각하다 보니까 노년을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고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은 복음을 위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이제 저녁마다 말씀을 전해주신 박희진 목사님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주신지 아시죠? 그때 이제 손을 쓴 모친이라고 그 모친이 연세도 많으신데 이 모친이 박희진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해주셔가지고 목사님이 구원을 받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시고 우리 저녁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 우리 모친들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 이걸 기뻐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입만 여시면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마음의 죄를 다 씻었다. 내가 한이 많은 사람이 어제도 트루스토리 보니까 아이고 그 남편이 막 아내 막 행패를 부리고 글도 모르는 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래가 돈 다 빼앗아가고 술만 마시고 그러다 그냥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버지는 딸을 팔아먹고 그렇게 한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구원을 받고 야 내가 이제 천국 가는구나 마음의 한이 다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그래서 이제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찬송 아시죠? 이 찬송은 온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아주 유명한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불행히 존 뉴턴이 태어나고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떠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이 존 뉴턴이 굉장히 삐뚤어졌는데 아버지가 배를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다니는데 뉴턴이 자라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먹는 이제 노예 무역을 하는 그런 배를 타고 나중에 그 배의 선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막 삐뚤어져가지고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살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야 내가 이 무시무시한 바다 물결 속에서 이제 죽겠다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낮아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나는 정말 삐뚠 삶을 살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 선에다 싣고 다른 나라에 갖다 팔아먹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시키고 그 노예들 막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악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뉴턴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80이 넘었는데 8순이 넘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아유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길로 왔는데 아이고 원래 가던 길을 잊어버렸네. 그래 이제 말씀 전하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아까 무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도들이 아 목사님 아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 참 그렇지. 그래서 이제 기억이 깜빡깜빡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후배 제자 목사님들이 뉴턴 목사님 목사님은 구원을 받고 수십 년 동안 근 60년 가까운 세월 이 복음을 위해 사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이제 기력도 붙이고 기억력도 옛날 같지가 않고 제자들이나 후배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좀 쉬시고 강단을 후배들에게 좀 맡기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배려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화를 벌컥 낸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 무역선에다가 싣고 팔아먹던 인신매매범이었던 나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기억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나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지 말라고? 난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단에 서서 말씀을 외치다가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은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을 지은 거예요. 존 뉴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거다. 첫째는 틀림없이 그 나라에 와 있을 거라고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 번째는 절대로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거야 저런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갈 거야 라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왜 깜짝 놀라느냐? 나 존 뉴턴이 그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랄 거라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틀림없이 저분은 천국 갔을 거야 라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이 그 나라에 없어요. 유명한 목사들, 신학 박사들, 뭐 기도 잘하고 열심히 있는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 가보면 그 목사님이 어디 계시지? 그 장로님이 어디 있지? 천국에 가면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죄도 많이 짓고 비참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말할 수 없이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저 사람이 여기 와 있네.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었다는 이 약속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존 뉴턴의 생애를 보면 이분은 연세도 많고 기력도 붙이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 기억이 끊어져가지고 아, 아까 내가 무슨 이야기 했죠? 그러다가 또 이제 옆에서 이야기해주면 아, 참 그랬지. 그런데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단에 서서 끊임없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우리 이제 실버 수양에 오신 분들이 다음 겨울 수양회 때까지 동네 마을 회관에 가든지 경로당에 가시든지 차를 타든지 젊은 사람을 만나면 젊은이 혹시 예수 믿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어. 우리 교회 오면 젊은이도 그 죄를 사함받고 기쁘고 가볍고 밝고 복되게 살 수 있어. 아줌마, 인생이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봐요. 예수님께 맡겨봐요. 그러면 인생이 복돼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한 6개월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연결된 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예. 뭐 구원은 주님이 하시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에 기왕이면 내가 쓰임 받으면 영광스럽고 감사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뉴턴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주님 품에 갔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합니다. 믿음이 오면 우리 마음에는 죄도 깨끗이 씻어주고 이 구원을 받으니까 정말 인생에 한이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영감은 네 덩어리 아니라 열 덩어리, 백 덩어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복덩어리로 바뀌어요. 복덩어리로. 그렇죠? 예. 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더 감사가 크고 기쁨이 큰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오면 믿음은 너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번 갔는데 거기 이제 집회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공항으로 가면서 간증을 쭉 하시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항에 갔는데 얼마 안 돼서 강도가 들어왔더래요. 근데 이제 권총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가 와가지고 총을 딱 뽑아가지고 꼼짝마! 있는 거 다 내놔. 그럼 뭐 이 사람들은 뭐 생명을 뭐 아주 우습게 여기니까 여차하면 이제 총을 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강도들이 다 들어갔는데, 야, 이 복음 전하다가 잘못하면 총 맞아 죽겠다. 어떡하지? 그래서 아주 사나운 개를 한 마리 사다 길렀대요. 그래서 이 개가 막 얼마나 무서운지 하여튼 막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확 달려다 무는 아주 무서운 개를 이제 사다 길렀는데 아, 이 강도들이 이 집에 개가 있다는 거 알고 지나가다가 소세지에다가 수면제를 묻혀가지고 휙 던져주니까 개가 야, 안 그래도 간식이 없나 싶었는데 누가 이렇게 밖에서도 간식을 다 던져주나 소세지를 냄새를 맡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개가 그 소세지를 먹고 나니까 잠이 막 쏟아져 자는데 그래서 그 사나운 개를 주워 가버리고 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개를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되겠네. 세 마리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 아주 무서운 놈을 여기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세 마리를 키웠는데 강도들이 개 세 마리 묶어놓으면 소세지 세 개 던져주면 되지.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 툭 던지고 저기 하나 툭 던지고 개를 세 마리를 키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개를 여섯 마리를 키웠대요. 그래 개 여섯 마리 키우니까 또 강도들이 소세지를 여섯 개를 가져와 또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몇 번 들어왔냐? 강도가 세 번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그냥 처음에는 총을 들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트럭을 아예 가져와가지고 트럭을 마당에 세워놓고 총을 들고 들어와서 꼼짝마! 근데 이 사모님은 꼼짝마!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 강도들이 꼼짝마! 그 다음에는 엎드려! 그러는데 이 선교사님 막 엎드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쫙 엎드렸는데 그 사모님 표현으로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뱅뱅뱅뱅 돌려 쌍에 딱 때리면 개구리가 쫙 뻗어가 달달달달 떠들듯이 남편이 막 달달달달 그러니까 남편은 막 개구리 떨듯이 달달달달 떨고 있고 이 사모님은 강도가 꼼짝마 그러는데 꼼짝 안 해야 되는데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다리가 달달달 떨리더래요. 아니 그래가 야 이거 복음 전하러 왔다가 이 강도가 얼마도 안 돼가지고 이 세 번씩 나오니까 잘못하면 총 맞아 죽겠다 이거. 자 그러면 선교를 포기하고 떠나야 됩니까? 총 맞아 죽어야 됩니까? 예? 복음 전하러 왔다가 총 맞아 죽게 생겼는데 총 맞아 죽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자 선교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어야 되는데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살자니 강도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야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는 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 길이 없으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길이 없지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없고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담이 있는데요 제가 이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선교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대로 사는 것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저 아시지요? 오늘 제가 하나님하고 교제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약속을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을 하시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요.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다. 네 생명이 강도의 손에 달려있냐? 내 손에 있냐? 네 생명의 주관자가 나 하나님이야? 강도야? 아 그거야 하나님이시죠. 네 생명을 내가 쥐고 있다는 걸 믿으면 내가 허락지 않는데 내 허락 없이 강도가 너를 죽일 수 있냐? 없습니다. 너 그거 믿어? 그 사모님 보니까 강도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나를 지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분명치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 생명을 강도가 좌우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좌우하신다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게 틀림없다면, 만일에 강도가 와서 나를 죽였다, 그건 강도가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도의 손을 빌려서 나를 데려가는 거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강도가 나를 마음대로 죽일 수 없구나. 내가 암에 걸려 죽었다,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암을 통해 나를 데려가는 거고, 내가 교통사고를 만나 죽었다,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통해 나를 데려가시는 거지, 강도가 나를 죽게 하고 암이 나를 죽게 못하는구나, 믿음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강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강도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형편은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형편을 보니까, 형편을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길이 없고 선교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도가 와서 총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마음에 믿음을 주시니까 마음이 해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박 목사님께서 그 남아공에 담장을 치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선교비를 좀 지원하고 담장을 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담장을 쫙 쳤는데, 담장을 치고 나니까 지금은 강도가 한 번도 안 들어온대요. 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 우리는 형편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형편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아시지요? 저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움 속에 사는 걸 원치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그때부터 이제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됐다고. 자,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도 씻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박희진 목사님 결핵도 깨끗하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결핵도 깨끗하게 나았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강도의 두려움도 마음에서 사라지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인생에서 응어리진 마음의 모든 한도 돕는 녹듯이 마음에 싹 녹아서 이게 감사로, 은혜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셔서 예수 외에 어디에도 소망이나 기쁨이 없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끄셨구나. 야,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 내 마음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주에 왔는데, 우리 원주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추어탕 집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이 추어탕 브랜드가 몇 개 있거든요. 남원 추어탕, 그 다음에 설악 추어탕, 원주 추어탕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원주도 원래 추어탕이 유명한데 이 원주에 남은 브랜드를 가지고 남은 추어탕을 하는 형제님이 있어요. 제가 원주에 갔더니 우리 자매님이 이 직원들 마음 관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직원들 막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드는데 이 가게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너무 피곤한데 아이고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막 맨날 장사마다가 인생 다 보내겠다고. 자매님 내가 직원들 마인드 교육을 해줄 테니까 나 좀 써먹어요. 나 좀 불러보세요. 내가 직원들 마인드 교육 해줄게요. 마인드 교육을 하면 마인드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어요. 그래 이 자매님 너무 기뻐. 아 목사님 그래 주시면 우리 너무 고맙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반부터 30분씩 직원들 마인드 교육을 했어요. 직원이 이제 이 구원받은 가족이 4명이고 구원 안 받은 직원이 6명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직원들이 사장님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마인드 교육을 한다 그러면 마인드 교육이 뭔지는 몰라도 뭐 보나 마나 예수 믿으라고 뭐 다 교회 나오라고 그 이야기했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 교육 오고 싶은 분은 오고 뭐 부담스러우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할까봐 미리 겁먹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은 제가 뭐 어릴 때 연약했던 이야기 뭐 잔병 치레를 많이 하고 부족하고 뭐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난 이야기 하면은 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농사짓는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랬는데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그분들이 마음을 조금씩 열어요. 그래 이제 한 번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조선시대에 이 고기를 파는 백정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양반이 소고기를 한 건 사러 왔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이 백정의 이름이 박만득이었어요. 양반이 와가지고 만득아 이놈아 그 소고기 한 건 썰어 봐라. 아, 예, 어르신 알겠습니다. 소고기 한 건 썰어 드립죠. 그래 한 건을 썰어가지고 이제 담아줬는데 좀 있으니까 또 어떤 양반이 고기를 한 건 사러 왔어요. 이 양반 오더니 박서방 그나 소고기 한 것만 좀 썰어주게. 아이고 어르신 알겠습니다. 썰어드립지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고기 한 근을 썰어줬는데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한 근을 주는데 한 두 근은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양반이 아이 만드가 이놈아 나도 한 근을 시켰고 이 양반도 한 근을 시켰는데 왜 이 양반 고기는 이렇게 두툼하게 두 배나 되냐. 그러니까 이 만득이가 예 첫 번째 쓴 고기는 만득이 놈이 쏜 고기고 두 번째 쓴 고기는 박서방이 쓴 고기라서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 손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이제 그 가게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마인드 교육을 쭉 했어요. 한 두 달을 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도 사실은 우리가 사장님한테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못하는 게 있었는데 마인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해준다 그러고 이 사장님 부부도 아이고 우리가 직원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못했는데 목사님이 대신 이야기해 주니까 마음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 두 달 지났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이 마인드는 최고의 마인드는 성경에 있는데 성경 이야기 좀 듣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근데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아예 마인드 강의를 성경 공부로 바꾸시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섯 명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래가 이제 지난달 그 기쁜 소식 있지, 5월 온가 이제 우리 그 가게 이제 간증이 한번 쫙 나왔는데, 이 아주머니 한 분은 술을 한 30년 마시는데 술을 한번 마시면 밥도 안 먹고 보름 동안 술만 계속 마셔요. 소주를 한 10병 가까이 마셔요. 그 소주 10병이 적은 양이 아닌데, 이 알코올 중독 주기가 두 달이에요. 그런데 두 달이 딱 지나면 술을 먹기 시작해요. 보름 동안 술만 계속 마시는데 복음이 쏙 들어가고 난 뒤에, 제가 뭐 그분이 술을 먹는 분인지 안 먹는 분인지 모르죠. 근데 이 부인이 술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냥 끊어야지 해서 된 게, 그냥 복음이 들어가니까 술이 싫어지더래요. 어느 날 이 부인이 우리 자매님 보고, 사모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간다 그러던데 새벽기도 안 나가세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장 자매님은 새벽기도 나온 역사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지 며칠 안 되는 자매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다닌다 그러는데 새벽기도 나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거부했다가는 화 있을 진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휴, 우리 가게가 11시에 끝나는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매일은 못 가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그래 한 번씩 오는데 한 번 올라가니까 안에 계신 분이 자꾸 불편하다, 불편하다, 일주일에 한 번이 뭐냐, 어? 각 구원받은 사람도 너하고 똑같이 일하고 이래야 새벽기도 나오는데 너는 구원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자꾸 그러시니까 또 이 자매님한테 우리 일주일에 두 번씩 가자고. 그래가 이제 두 번씩 와요. 오는데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알코올 전문 치료 병원에 보내도 술이 안 끊어진대. 술을 딱 끊어버리니까 이 남편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나는 우리 집사람 술 끊게 하는 교회라면 나 거기 가고 싶다. 남편은 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 이제 남편은 주일은 또 모시는 분인데 수요일마다 쉬어요. 수요일에 와 또 간증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가 이제 우리 강릉에 이번 수양회 할 때 이 남은 추어탕 이야기를 트루스토리로 엮어가지고, 그래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직원들이 그 전에, 아유, 언제 또 준비를 해가 나오네요. 여기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줄, 요 팔짱 끼고 있는 아주머니 있죠? 이분이 이제 술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직원들이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사장 형제님이 칸타타 가자고, 칸타타 티켓 사가지고 갑시다, 갑시다. 그래도 마지못해갖고 꾸벅꾸벅 졸고 이런데, 지난 겨울 칸타타에는 직원들이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아, 이제 제대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마지못해갔는데 제대로 봐야 된다고. 그 자기들이 표를, VIP표를 다 사가지고 이 칸타타를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사진에 보면 왼쪽 두 번째 아주 뚱뚱한 분 한 분 있죠? 이분은 결혼에 두 번 실패를 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 막 몸이 140kg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하고도 대화도 안 하고 너무 공고하게 사는데 이 아줌마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특별히 아무것도 아닌데, 기쁜 소식 제가 간증 그거 나와 있습니다만은 살이 몇 달 사이에 40kg가 빠졌어요. 일부러 뺀 것도 아닌데 구원받고 막 살이 40kg 빠져가지고 마음도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앉아있는 또 까만 저 자켓 입은 빨간, 손에 뭐 빨간 거 들고 있는 아가씨 있죠? 여기 이제 노처녀인데 또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는 어느 날 누가 내가 네 속에 좀 들어갈까 그러더래요. 들어와 그랬더니만은 그때부터 아가씨 이상해졌어요. 그 박수를 자꾸 쳐요. 혼자 박수를 치는데 우리 자매님이, 너 왜 자꾸 박수 치냐? 금방 박수 치는 걸 보고 너 왜 박수 치냐? 근데 안 쳤는데요. 딱 잡았대요. 또 혼자 자꾸 중얼중얼 대화를 해요. 누구하고. 너 누구랑 이야기하냐? 이야기 안 하는데요. 딱 잡았대요. 근데 한 번은 이 아가씨가 다른 직원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더니 막 식칼을 들고 와서 막 탁 찔러 그랬는데, 아유, 이제 뜯어 말려가지고 깔아앉히기는 깔아앉혔는데,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 이 아가씨가 계약 기간이 한 달 남았는데, 1년 계약을 했는데, 하, 얘는 이래가지고, 내 보내야 될지, 계속 써야 될지,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매님, 내 보내지 마세요. 자매님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려고 보낸대. 그런 아가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서 달라져야 주변 사람들이,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그 교회는 다르구나.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할 조건이니까 자매님 내보내지 말고 두세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구원을 딱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박수 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박수 칠 일도 없고 혼자 누구랑 중얼중얼 대화를 듣고 아가씨가 정신이 온전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복음은 죄도 씻어주고, 복음은 결핵도 깨끗하게 낫게 하고, 결핵은 30년, 결핵이 아니지. 복음은 30년 동안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못 끊던 술도 끊게 하고, 복음은 귀신도 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간증도 주시고,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사도행전 28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이 이제 새집을 얻어가지고 이태 동안 새집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들이 없었더라. 자, 이 사도행전은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 약간 어색하게 끝이 나 있어요. 다른 성경 뭐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이게, 자, 신약 성경에는 성경 이름에 서자가 많이 붙어 있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기자가 많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말라기, 기자가 많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서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이 기는 기록이란 뜻이고, 서는 서신, 편지란 뜻이에요. 그 서자가 붙어있는 성경을 보면 대개 1장 1절이나 1장 2절에 편지하노니 이런 구절이 꼭 있어요. 여기 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니까 인사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끝인사가 있겠죠. 그 다른 성경을 보면 대부분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래 마지막 마무리가, 아, 이제 편지가 끝났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행전은 뭘 쓰려고 하다가 중간에 잘라버린 것처럼 그 뒤에 뭘 좀 더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기록하다가 만 것처럼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래 끝나고 있죠. 자, 이 사도행전도 역시 편지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쓴 편지인데, 편지인데 끝이 좀 뭐가 이상하게 어색하게 끝나 있죠.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 행한 일을 전기 형식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들이 행한 일을 전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도들이 행한 일이 아니고 사도들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이라기보다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옷을 입고 베드로를 통해 일하신 여러 가지 역사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난 뒤에 베드로 안에 역사하던 성령이 이제 베드로 대신에 바울이라는 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바울을 통해서 행한 이야기를 28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사도행전은 뭐가 좀 더 기록될 것 같이 하다가 기록을 덜한 것처럼 이렇게 끝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하늘나라 사도행전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나는데 하늘나라 사도행전에는 오늘 지금 우리 수양에도 지금 하늘나라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쁜 소식 선교회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48회 수양회를 강릉과 대덕 두 군데서 했는데 이번 48회 수양회에 작년보다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더 와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났더라. 최근에 2만 명 이상 참석한 적이 좀 없었는데 2019년도에 드디어 2만 명을 돌파했더라.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하늘나라 사도행전에는 1962년에 박옥수라는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서 자신을 믿지 않고 복음만 위해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디를 가나 복음만 외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많은 일꾼들을 일으키셨고 교회를 창대케 하셨고 IYF를 통해 합창단을 통해 마인드 교육을 통해 CLF를 통해 온 세계를 복음으로 덮었더라. 자, 그래서 우리 선교의 사도행전도 하늘나라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간증도 하늘나라에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를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기의 사도행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친들도 아무개가 복음을 위해 기도했더라, 종들을 위해 기도했더라, 또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그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드렸더라, 나이가 많았지만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더라,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하늘나라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탈무드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매일 오늘을 네 인생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매일 오늘을 네 인생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하라.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눈을 뜨면 오늘 또 나의 새로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다. 내가 크고 뭐 위대한 일을 안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를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사도행전에 매일매일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이제 오늘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남은 여생 사도행전을, 나의 사도행전을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만들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 살면 하늘나라에 우리 부친들, 모친들의 사도행전이 너무 아름다운 간증으로 정말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기록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양에 와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물질로 뒷받침하고 종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로 뒷받침하고 해외 어려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사도행전이 너무 아름답게 기록되도록 우리 부친들 모친들 남은 삶을 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